제가 잠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간상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을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의 예언의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가 심각한 영적, 정치적 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방인 아람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남유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으로는 다 안심할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수르 제국의 원군 파견을 요청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남북을 다 멸망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였죠. 이러한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사야 7장, 8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경고가 예언되었고 이 9장은 그러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회복시킬 것이다.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그렇게 계속 교만하게 나가고 죄를 향하여 나아갈 때는 멸망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회복할 것이로되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직진하면 결국은 심판과 패망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이사야 9장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예언의 시점이 아닌 이미 성취된 시점에서 감사하며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역은 북부 지역입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북부 지역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곳조차 회복될 것이다 했습니다. 흑암은 이제 죄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외침으로 인하여 소망 없이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빛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빛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되고 그 소망이 현실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의 그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마태복음 4장 15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던 겁니다. 이 갈릴리 땅은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었고 이방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혼합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보기에는 이제 이방보다 더 상종할 수 없는 그렇게 멸시받던 땅이었지만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는 중심 선교 기지가 되었던 겁니다. 구속계획의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 민족에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대받던 땅, 멸시받던 땅, 어둠의 땅에도 메시아가 임하시니 빛이 임하게 되었다.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렇게 메시아께서 오신 메시아 왕국에 있을 기쁨과 평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어떠한 즐거움인가?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을에 추수할 때의 그 기쁨은 아마 실제로 농사를 지어본 농부 이외에는 그 100%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즐거움, 세상에서 가장 즐거움인 것이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악종고투 끝에 승리하여서 그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하실 때에 그 즐거움,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또한 돌아볼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어둠에 빛이 비춰주며 그리하여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추수하는 즐거움과 달치물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은 4절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사건처럼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일으켜 주시어서 그들을 물리친 그날처럼 그렇게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래서 전쟁은 종식되고 영원한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면 무기는 쓸모없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서 6절과 7절 메시아께서 오시고 그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한 아기는 메시아의 인성을 나타내고 한 아들은 메시아의 신성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의 독생성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여러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간략하게 단어들만 몇 자 보겠습니다. 기묘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모사라 하였습니다. 완전한 통치와 지도력을 가지신, 지혜를 가지신 우리 메시아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신성을 가진 절대 주권자이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권력은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였습니다. 영원한 보호와 돌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묘자이고 모사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데 무력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샬롬으로 통치하시는 샬롬의 왕인 겁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는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 대림절에 그 초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셔서 이미 시작된 메시아의 통치가 완성될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의 성도로 주님 다시 오시기를 또 기도하며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미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메시아의 도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 혈통을 따라서 우리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잠시 돌아봅니다. 첫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그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흑암 같은 삶을 때로는 지날 때에 어느 곳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빛이 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며 그 빛을 반사하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행복의 길이기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 살아가고 있는 왕국의 시민으로서 주신 평강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두려움의 종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고 주님으로 온전히 의지할 때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우리 제자들과 긴 대화 속에서 주신 당부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맥락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 평안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주님께 의지할 때에 이 평안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며 이 평강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거나 동기가 잘못되거나 그리고 때로는 지혜가 부족할 때에는, 판단을 잘못한 채로 열심을 낼 때에는 그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낼수록 하나님과 교회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늘 겸허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열심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구원은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주는 겁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일, 내가 기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열심을 따라하고 있는 것인지 겸허히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함께 나누는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